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샬롬.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삶의 구절구절 우리의 눈물 나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고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하시는 지아자매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주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샬롬으로 인사했습니다. 북조선의 내 맘찬 가족 여러분들과도 샬롬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어떤 뜻인지 지아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 안녕, 번영, 온전함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과 또 조화로운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감사해요. 성경에서 샬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내면의 평안과 삶의 풍성함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축복기도에서 샬롬이 사용되었는데요. 지아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 오는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샬롬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샬롬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오늘 내 마음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며 찬양을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샬롬 함께 듣고 오시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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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리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어떻게 누리고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강조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화평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과 다툼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질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화평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다면 사람과의 화평도 이룰 수 없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설교 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십자가의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이고 가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 모양이 딱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렇게 보니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해, 또 사람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었네요.
맞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도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가 곁에 있느냐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도 경험을 통해 배우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 계시는데 나는 왜 용서하지 않는지 스스로 질문하게 되고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더 낮은 자리로 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른의 행동을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닮고 싶은 존재가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화평을 이루기가 참 어렵기도 해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또 환경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사람이 제일 어렵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자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야 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지하자매님, 첫 문단이 어떻게 시작하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얼마나 인격적인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명령하시지만 너무나 친절하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강제적으로 무조건 화목해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화평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화평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때로는 용서를, 때로는 양보를 통해 화평을 이루어야 하죠. 북조선에 계시는 내맘찬 가족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며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감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내 영혼
네, 평생에 가는 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라고 말이에요. 어떤 상황으로 묘사되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편하다. 나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예수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씻으사 눈보다 더욱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예수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내 영혼 두려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삶에 잔잔하거나 풍파가 일거나 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곡의 가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가 바로 화평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원래 성격이 불같아서 화평을 이루는 게 어려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평은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그래요 라는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화평하도록 화목하도록 애쓰고 싶지 않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사람은 너무 연약하니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갈등을 해결할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사람에게 관심도 많고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살피는 것에 익숙하고 또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돌보는 것에 마음을 쏟는 편인데 어느 순간에 제가 너무 지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지고 실제적으로 시간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정신이 너무 없어요. 가족들과 아이 챙기느라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자신이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것을 토로했더니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이었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까는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시더니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서 다툼이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우리는 분란을 더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화평의 도구로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화해를 돕는 사람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서 화평하게, 화목하게 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찬양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들으시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평화로운 한 주를 또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
이 땅에 우리 죄가 얼마나 크고 처참한지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죄를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요.
네.
이런 사소한 죄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좀 일상에서의 죄들이 또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죄를 예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죄에 대한 크기를 생각하고 또 그런 걸 논하던 태도들이 움찔해지죠.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또다시 죄를 짓는 연약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길이 참으심이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게 사무엘 형제님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돌아볼까요?
네, 지난주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에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느냐라는 반론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반론은 반대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론인데 그러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았다. 네,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시죠.
네.
그러나 그 인성은 신성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피로 하나님께서 사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그분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셨어요. 네, 영혼은 육체와 함께 무덤에 있지 않았죠.
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편재성은 아닙니다.
네,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외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서 나온 것, 즉 그분을 돕는 도움이 없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신성과 인성의 분리 때문은 아닙니다.
다음 살펴본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과연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그렇죠. 죄는 악이죠. 정의의 질서에 따라 그 죄인은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는 최고선을 대적해 저지른 가장 심각한 죄란 말입니다.
네.
가장 극심한 형벌과 죄인의 처절한 멸망만으로 그들이 보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할 수 없는 충족한 보상을 행하셔야만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망, 즉 범죄자의 죽음으로 벌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언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네, 이 두 번째와 관련한 반론도 살펴봤는데요. 이런 거였죠. 그러나 아담은 곧바로 죽지 않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 그 죄를 지은 아담의 육체의 죽음이 곧바로 당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에게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자각, 즉 인식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면 그는 언제든 곧바로 죽을 처지가 되었고 또 조금씩 죽는 상태에 있었고 그러는 동안 영원한 죽음의 시작을 경험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구약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약속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 즉 짐승들이 죽었고
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을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예언했으며 또 희생제사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에 대한 충족한 보상이 되는 그런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신문의 두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과연 필요했는가를 정리했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었나요?
네, 우리는 죄를 피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사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크신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덕을 베푸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죄가 크고 많고 위중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유리문답 사신문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그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택한 자들, 뭐 자기 백성, 교회, 자기 양떼, 어떤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구절도 있어요.
네.
상반되어 보이는 듯한 이것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공부를 마쳤었습니다.
네, 저 말씀들 살펴볼 때 우선은 전체 모든을 나타내는 성경의 선언들은 모든 신실한 자들 또는 모든 믿는 자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의 약속들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네. 사신문을 이어서 계속해 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0문 질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을 치를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주 공부 마지막 내용을 계속 살펴보죠. 과연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택한 백성이라는 표현처럼 일부분을 위한 것이냐. 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은 방금 전 사무엘 형제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일단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을 믿는 자들 모두라고 보면 된다. 아,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알았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을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충족성과 유효성,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죠. 먼저 요한복음 3장 36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모든 택한 자들 또는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와 그 유효성을 자기들에게 적용시키죠. 그래서 의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읽었던 구절의 나머지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뒷부분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36절 전체를 보면요. 앞부분은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자신들의 불신앙, 순종하지 아니함, 불신앙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과, 그걸 이제 유효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외되죠.
네, 그러니까 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은
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유효성과 관련해 생각하고
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씀의 구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충족성과 관련해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충족성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네.
저는 대표적인 예로 오병이어 사건인데 떡이 12바구니나 남았거든요.
네.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구원받아도 효과가 나타나.
아, 네.
그게 충족성인데 유효성에서 보면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과연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실 뜻을 가지셨는가라는 이 질문 제가 드린 이 그리스도의 목적에 관한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봐도 이 문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냐 이것을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뜻을 가지셨을까요?
성경의 말씀들을 보고 또 뭐 네. 죽으셨으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죽으실 뜻을 가지셨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뜻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구원의 충족성의 근거에 생각해 보면 그분이 죽으실 뜻을 가졌다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실 뜻을 가졌어요? 충족성에서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실 뜻을 가지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죽으실 뜻을 구원의 유효성에서 근거에 생각해 보면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해 죽기를 뜻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네요. 구원의 충족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기를 뜻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니 자신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의와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 했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살펴본 결과 40문 3장에 그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라는 질문에 관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위하여 각기 다른 식으로 죽으셨다.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전부가 정말 그렇다라는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위해 각기 다른 식으로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정리하고 몇 가지 사실을 덧붙여보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겠어요?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위해 각기 다른 식으로 죽으셨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아멘. 이 구절은 구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과 불신자, 하나님과 우상. 예,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마치 이것처럼 구별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나요? 그래서 또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일단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 즉 복음을 주셨다고 말하죠.
아멘.
복음은 죄와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모든 사람들에게 충족하고도 풍성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일단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주셨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참된 소망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16절은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나 또는 세상이 아닌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네. 이렇듯 복음은 오로지 믿는 자들에게만 유효적으로 적용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성경 곳곳에서 구속의 유효성을 그리스도의 양들, 뭐 택한 자들, 믿는 자 등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시키고 반면 이제 유기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분명히 제외시킵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해요. 한 곳만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 불신자와 신자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죽으셨다. 어떻게 그렇게 말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신자들과 불신자들 위해 각기 다른 식으로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한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나요? 내가 기도드리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죠.
네, 그리고 기도드리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셨다면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생명을 내어주는 것 같은 일은 더더욱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겠네요.
너무나 당연하죠. 20절에 가면요. 기도의 대상에 관해 주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아멘.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 그 당시 주님 앞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 사도들이겠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의 말로 인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된 저와 사무엘 형제 같은 사람들이겠죠. 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요. 아무튼 이렇게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분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죽으셨구나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 구별하게 하셨으니
네.
죽음이야 오죽하겠느냐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위해 각기 다른 식으로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 번째 증거는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의 성경에 근거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롬바르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되 그 값의 충족성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리셨으나 그 유효성에 관해서는 오직 택한 자들만을 위해 드리셨다. 이는 오직 예정된 자들만을 위하여 그가 구원을 값주고 사셔서 베푸셨기 때문이다.
네, 토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 충족성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나 그 유효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니 부분적으로는 자유의지 때문이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인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의 효과들이 일부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지나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는 베풀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 결론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동시에 그의 죽으심의 은덕들은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며 오직 그들에게만 유익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되어진 것이다.
아멘.
다섯 명이 있어요.
네.
사탕 하나씩 먹으면 돼요. 그런데 사탕이 뭐 한 창고가 있어요. 사무엘 형제님에게.
네.
자, 그러면 사무엘 형제님은 그 사람들 다 사탕 하나씩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효과예요.
네.
자, 그런데 안 믿어요.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그래서 손 안 벌려요. 사탕 안 먹겠다고 해요. 자, 그 사람들 사탕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을 수밖에 없죠.
네. 사무엘 형제님이 없어서 못 먹어요?
아니죠.
아니죠. 예, 맞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만 먹는다. 그걸로 보면 그게 이제 구원의 유효성인 거죠. 그 구원의 충족성과 유효성에 관해 이 교부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증거와 사실이 이렇게 분명하고 우리가 뭐 사탕 먹는 얘기로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반론이 있습니다.
네.
사무령제님 읽어주실까요?
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영생을 얻으라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선언들에서 드러나듯이 복음의 약속들은 보편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네. 일단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해요.
예.
예.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영생을 얻으라.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는 선언들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구절들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한번 그곳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일단 이 구절만 읽으면 정말 모든 사람을 초대했으니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 관해서는 그 약속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모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두의 조건이 있죠. 마가복음 6장 12절과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이요, 복음이요 그렇게 전파했나요? 아니요. 회개요, 회개요 전파했어요.
네.
복음을 하라 그러는데 회개를 했네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은 회개고 회개가 구원이라는 거죠. 결국 복음은 모두에게 전파되지만 그것이 효과 있게 다가오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 결국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말했지만 그것의 효과를 얻는 자들은 회개하는 어떤 자들만 구원 얻는다는 거죠. 만일 버림받은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 구원은 모든 자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고 미리 아심바된 택한 자들의 특별한 보편성이 있는 법이다.
네. 보편성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모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모두다. 복음 전파의 명령과 그것에 관한 약속들을 믿는 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을 몇 곳 읽고 사신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사도행전 2장 21절, 히브리서 5장 9절, 마태복음 7장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요. 그러면 이거 차별하는 거에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차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건 차별이 아니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믿으면 될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줬는데 안 믿는 거죠.
네.
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하는 게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너희들만 천국 가냐? 그건 차별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41문으로 넘어가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1문 질문. 그는 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 답은요?
그가 참으로 죽으셨음을 그로써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입니다.
네.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뭐 이거 굳이 이거 표현해야 될까? 아,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7가지 정도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것만 하고 다음 주 나머지 것들을 살펴보죠. 먼저 사도신경의 이 문구 장사 지낸 바 되사가 이렇게 명확히 기록된 것은 그분께서 진정 진짜로 죽으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입니다. 장사 지낸다는 것은 어떤 상태의 사람에게 해당되나요? 누구 장사 지내죠? 사무령제님?
죽은 자를 예 장사 지내죠.
그렇죠.
예.
죽지도 않았는데 야 우리 그 사람 장례식 치르자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예, 예. 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을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도록 나타나셨죠.
네.
예,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손 봐, 내 옆구리 봐, 이 못자국 창자국 봐. 자, 마찬가지로 그가 죽으신 이후에는 당신이 죽으셨다는 것, 시체가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고, 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계된 몇 가지 사실들도 이렇게 주께서 진짜로 죽으셨어와 관계된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마가복음 15장 46절, 마태복음 27장 59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창에 찔리셨고 그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고 기름을 발랐고 세마포로 쌌고 자 이런 사실들도 그분이 정말 죽으셨구나를 입증하죠.
네, 주님의 장사되심을 통해 그분이 참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러한 사실은 우리의 구속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령제는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새롭게 됨의 증거가 그분이 죽었다는 증거인 거죠.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41문 그는 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령제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